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이 노래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조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건달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건달로 살아가다 보니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이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한 시골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음악 선생님을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그의 천부적인 소질을 알아보았고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 건달이었다라는 것이죠. 조직에 생활하는 건달로서는 음악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었기에 선생님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목을 찾아가서 그 학생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죠.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학생을 그만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이 조직의 두목에게 통했는지 그는 조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해 결국 인생이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악가 김호중입니다.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 더 유명하죠. 김호중. 저는 이전 교회에서 한 청년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바로 김호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친한 척 좀 했을 건데 그때는 이 정도로 막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김호중의 선생님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꼴통이었던 김호중을 훌륭한 성악가로 키워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인생에서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이 신앙에서의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청년의 때 굉장히 요동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 함께하면서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이 스승과 멘토가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제가 스승으로 모신 거예요. 그분은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설교와 사역과 인품과 그 인생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간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갔던 그런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스승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이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승을, 멘토를 완전히 막 모방하고 따라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사역을 배우고 싶었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싶었고 그분의 인생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스승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스승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로 자신을 포장해버리니까 삶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자들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란 스승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 스승의 모습이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듣고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심이 없어요. 말빨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주위에 스승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는 자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잘났는지 배우고자 하는 자는 없고 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만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가르치려는 자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조언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보다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제자는 없고 스승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셨는지 한 신학자는 복음서에서 가장 보기 싫은 장이 바로 23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르치는 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누군가의 스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 중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역시 가르치는 자, 스승된 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 없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행위가 없는 삶.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특별히 마련된 뭐 특별한 자리, 뭐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경의 해석은 대부분 옳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른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청년의 카톡 프로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읽었던 책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올렸던 것 같아요. 뭐 사진만 찍었는지 읽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그 청년은 읽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맞추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설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작게 쓰여 있는 글귀였는데 제가 막 확대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울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 그런데 진정한 설교는 바로 설교하는 사람의 생명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 안에서 나온 이 생명의 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자의 생명의 힘이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 이 설교자의 생명의 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했던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했던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생명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해석이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메시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라. 제가 몇 달 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일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2, 3일은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제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리와 가슴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외쳤던 설교였습니다. 설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그게 제 머리와 가슴 속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외쳐댔지만 이게 막상 내 이야기가 되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섭리를 삶으로 살아내라.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자 역시 자신이 설교했던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쉽고 가볍습니까? 멍에를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말로만 가르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로 삶으로의 가르침입니다. 삶으로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말로만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안겨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이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혹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이전에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의 말에는,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 경고하셨는가? 바로 자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신앙.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행함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행함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행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삶이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금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정죄. 여러분, 경문의 띠라는 건, 경문의 띠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적힌 가죽 띠를 의미합니다. 가죽에다가 말씀을 적은 띠, 경문의 띠. 그런데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 팔과 이마에 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묶고 다니고, 어떻게 묶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파스처럼 붙이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문의 띠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팔에 완장처럼 차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붙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색이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결해서 해석해서 팔과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또한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술.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지 밑이나 이렇게 옷자락에 술을 길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옷술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함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그 옷술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스스로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옷을 길게 해서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르구나. 랍비들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옷을 길게 하고 막 경문의 띠를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칭찬받기를 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는 랍비로서의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분밖에 없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또 9절에서는 아버지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며 양육자 되시며 인도자 되어주시기에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다 막 이렇게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신앙.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을 받고 이 칭송을 받으려는 신앙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 자매일 뿐이다. 선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아버지로 모시고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큰 자는 높은 자리에서 막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섬기는 자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동사예요, 동사. 이 문장에서 동사가 4개 등장합니다, 여러분. 4개. 한번 살펴보면 자기를 높이다가 나오죠. 자기를 높이다, 그리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다, 그리고 높아지리라. 이렇게 네 번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높이다와 자기를 낮추다라는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능동태. 나의 선택이자 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두 동사를 보면 낮아지고가 있고 높아지리라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의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높아지고자 스스로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아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외모와 직장과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 자신을 높이는 자.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들일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뭐 가난함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든 가졌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낮아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빛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초라함이에요. 나의 초라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패션 모델을 선발할 때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거나 아름다운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패션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의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기면 상품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찌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인생 실패한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초라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패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자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라한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초라한 우리 같은 인생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빛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초라한 우리 같은 인생에게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